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 보통은 이제 12월이 이제 대강절, 뭐 주연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일로 쭉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이 땅에 오신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죠.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죠. 이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보내셔야 하는가?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로 뭐 하지 않게?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분리된 땅,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없다라고 하는 곳,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원래는 없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도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죠. 세상,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심판, 사망이라는 거였어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망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이 오게 됐죠. 그래서 죄진 우리는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 지옥이라는 것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누렸던 잠깐의 어떤 감격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삶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로 감격됐던 것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 삶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06년도, 2005년도에서 6년도를 넘어갈 때 이제 예수전도는 간사로 이제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고민, 걱정이 생겼죠. 아, 내가 이제 간사를 하면, 간사 이제 돈을 안 버니까.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고민이 있었죠. 그냥 돈을 안 버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쨌거나 돈을 안 번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니까요. 내몸 하나 건사하는 것 정도는 뭐 어떻게든 살겠지만 다른 영역들을 어떻게 할까? 책임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 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질 것이 많은데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2006년이 돼서 이제 간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해. 왜 간사총회라고 하는데 이제 총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쯤에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진건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죄를 진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죄를 진건 나고 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것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왜 죽이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 말씀이 쭉 풀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진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 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질 이유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구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셨구나. 사랑은 책임지는 거구나. 때마침 그때 이제 저희 아내와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뭐 교제를 한다는 건 결혼을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는 이게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내고 있는 찰나였는데 누군가 이제 계속 기도해 보라고 하셔서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뭐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은 책임지는 거라고 딱 말씀이 딱 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특별히 이제 가정 상담 사역하시는 간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됐는데 그분과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가정 상담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단체에서 20년 가까이 사역하신 분이니까 좀 이런 것들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물었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결혼 교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은손된다고 해서 주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지 열심히 기도해서 나름 사인 확답을 받고 대부분 다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결혼은 책임지는 거다. 라는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확답을 받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의외로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간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우리가 헤어집니까? 라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라고. 물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책임지기를 멈춰버리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 아까 며칠 전에 제가 사랑은 뭐라고 하나님께 배웠다고 했어요? 책임지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결혼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짐을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미성이를 책임지고 싶은가? 뭐 없으니까 저랑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로. 저는 좀 뭔가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좀 약간 자기중심적인 스타일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어쨌거나 참이 과정을 나중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걸 제가 다 알아요. 나에게 거슬리고 불편하고 안 맞고 내가 싫어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제 안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싶은가? 제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죠. 딱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 어떤 선배가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과 비슷하다.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제가 예스라고 딱 대답하는 그 순간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뭐 교제하자고 뭐 좋다라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온 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온전하게 서 가느냐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의 그 관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책임을 지신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아버지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옛날 그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렸을 때 가난했대요. 그래서 짜장면 먹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짜장면 하나를 시켜놓으면 엄마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엄마 왜안 먹어? 엄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짜장면이 싫다. 근데 엄마가 짜장면이 싫어서 짜장면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거죠. 나는 못 먹어서. 그게 부모가 가진 자녀를 향한 책임이죠. 물론 돈이 많아서 자식도 먹고 나도 먹고 뭐 이러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가사의 이 내용의 핵심은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자기 것을 버리면서 자식에게 준다라는 그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지는 게 기반이 뭐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의 책임을 지고 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이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뭐가 될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짐을 지기 위해서 나는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온전히 되겠어요? 당연히 온전히 될 수가 없죠.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죠. 부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수. 이 원수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남편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아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관계를 두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기반에 책임을 두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다 깨져버리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사랑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지는 건 뭐예요? 나 좋은 거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편한 대로 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없으면요, 교회는 더 이상 뭐예요? 책임지지, 사랑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심지어는 하나님 그분이 짐이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짐이죠. 어려운 숙제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전체는 다 짐이 곳이 고삐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봉사라는 것을 하죠. 많은 이제 직분이 맡겨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서로 책임지는 것이 멈춰져 버리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책임을 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있는 자녀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편하고 쉽고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즐기는 재미예요. 재밌고 뭔가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대까지 부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망,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평탄하다. 그래서 누구래요?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영생,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대요. 그 길은 협착하대요. 그래서 뭐래요? 찾는 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를 거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편하지 않아요.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마냥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자꾸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자꾸 편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채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느낄 줄 아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자꾸 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아깝죠. 불편하죠. 당연히 그것을 느끼는 것을 너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나는 그 사랑의 책임을 지고 싶은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 하는 삶은 대가지불, 권리 포기, 자기 삶을 들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것에 자기 삶을 헌신하죠. 그게 진짜 제자인,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가 우리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사랑의 책임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 짐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다 형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대하죠. 회개? 없죠. 주님을 대하는 형식적이에요. 말씀? 없죠. 주님 형식적으로 되니까 주님의 마음? 없는 거예요. 주님은 형식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을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시간 됐으니까 그냥 예배하고 그냥 헌금 드려야 되니까 헌금 드리고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심지어 하나님 그걸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냄새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요. 돈,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비롯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대하고 있는가? 내가 아내와 대할 때, 남편과 대할 때, 자식과 대할 때, 내가 뭔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나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거야. 아까 시편 52편 말씀 읽었었는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은 잘못하지 않, 나단에선 이야기해요. 막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뺏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 있거든. 내가 잡아다가 당장 벌하겠다. 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단이 와야 돼요. 나단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 그것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가 판가름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솔직히 어려움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들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판가름 되지도 않고 판가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 뜨뜨미지근한 상태.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내 삶이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올수 있도록.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떡하니 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하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이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사랑하냐. 때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죠. 얘기해야죠. 미안하다. 나 사랑하냐? 너의 행동과 너의 말에서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그걸 말한 사람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럼 그것을 돌이켜야죠. 그리고 듣는, 분명히 이 사람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해. 그러면 나를 점검해야겠죠. 내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부부 안에 이것이 없으면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시죠.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랑으로 오지 않아. 그럼 뭔가 내가 이상한 거야.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아. 이상한 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봐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하나님 사랑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뭐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데를 사랑하면 그곳으로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 사랑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책임지고 있는 거.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의 표현이 구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요,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우회나 이런 쪽에 연결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특별히 직장이라는 곳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사랑의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세상이라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사랑의 책임을 져줘야지만 그곳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사랑의 책임을 지지 않죠.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권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숨어 지내는 거예요. 얌전히 지냈다가 그냥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얌전히 숨어 있죠. 숨어 있는 정도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과 그나마 뭔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의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주님 앞에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책임을 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임을 지셨던 것처럼 내가 이 직장을,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책임을 질까요? 물어야죠. 가정 안에 서로 물어야죠.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숨는 거. 숨는 거는 이미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 엄청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책임을 지신 관계 안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대가 지불과 권리 포기가 바탕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뭐 도와달라 오라고 일절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편지 소식지만 보내고 스스로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결정해서 오신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실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라고 믿어요. 오, 저희 누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린 존재하거든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개척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는 명신교회라고 이제 김길일 목사님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명동 한 거리에서 그냥 주일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하셨어요. 예배하다가 이제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죠. 교회를 한 두세 번 닫으셨대요. 그냥 안 한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아니, 교회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뭐 교회 문을 닫냐? 근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아니, 이 땅에서 교회가 뭔가 되려면, 진짜 큰 교회에서 모든 재정, 뭐, 팀, 시스템을 다 갖고 와서 지교회로 많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척을 하든, 아니면 이분처럼 개척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그냥 그냥 뭐 하듯이 개척해서는 뭐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아주 옛날에 한 5년, 6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 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이 교회는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올때 우리만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오는 것처럼 이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 받고. 이딴 건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친목 동호회, 뭐 동호회 모이자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루어야 될 뜻이 있죠. 그것을 이루면 교회는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지 뭐 그건 우리는 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분도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뜻이 있었죠. 그 뜻을 갖고 교회가 가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이 뜻이 어떻게 돼요? 자꾸 꺾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이기만 원하고 그냥 좋은 말씀 듣기만 원하고 그냥 여기서 뭔가 교제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따라 가야 되는데 자꾸 멈춰서서는 자꾸 이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것 같이. 근데 목사인 담당자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딱 해서 확갈수 있으면 가겠지만 내가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지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혼자 명상에서 또 혼자 예배하시다가 다시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름 교회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땅 가운데 이뤄냈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게이 교회의 이유예요. 우리끼리 뭐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뭐 교제하기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출발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뭔가 고삐 끌리듯이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뜻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삶을 드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가고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가지로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 있겠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하겠지. 그냥 하면 따라가면 되겠지. 안 돼요. 그럼 아마 여기는 계속 멈춰지게 되고 모르겠어요. 저도 멈출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책임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지셨어요. 하나님.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고 내 그분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기꺼이 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기도하십시다. 담담히 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늘 살아왔던 대로 형식적으로 내 삶이 있지는 않은가? 은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분을 향한 깊은 교제로부터 오는 풍성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많은 어떠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한 말씀이 내 안에 멈춰져 있고 더 이상 내 상관에 나사에 있지 않고 내 손에 걸릴 포기도 없고 대가짐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사랑의 책임을 먼저 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모습.